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열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또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에게 미리 전해준 말이 있었어요. 유다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여서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미리 말을 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미리 경고해 주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들 거짓 교사들을 성도들의 신앙을 물어뜯고 빼앗는 일이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성도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었고 그렇기에 미리 경고를 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도들이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 본성을 따르고 죄의 욕망을 따라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영광을 비방하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셋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요. 반대로 사탄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요 깨뜨리는 놈이죠. 거짓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종교 다원주의 또 진화론 사회주의 복음 등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또 교회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넷째로 이 거짓 교사는 육에 속한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죄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할 성전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성령님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하실지언정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었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다시금 깨우쳐 경계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종교 다원주의 또 사회주의 복음 등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동성애, 낙태 등 반기독교적인 이념과 이론, 또 죄악의 문화, 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정의와 불의를 바꾸어보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또 권면하기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가르쳐주세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될지 네 가지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라.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위에 세워서는 안 돼요. 신념 위에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자기예요. 선악의 기준도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이 맞으면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은요 받지 않습니다. 믿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규례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법도로 삼아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만 하겠습니다. 과학 이론 위에 자기를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 위에 세운 이론입니다. 진화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믿기를 거부하여서 거짓 위에 세워진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또 빅뱅 이론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그러나 창조는요,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진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신 하나님께서 이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에 창조를 믿습니다. 과학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인간의 철학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또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을 마치 진리처럼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정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뒤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이념과 정치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치우침 없이 서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주의 정치 정당을 따를 수 없어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뿌리 자체가,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스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역사가 그를 증명합니다. 사회주의 나라들마다 교회 폐쇄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을 잔멸해 왔어요. 첫 번째 사회주의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 어마어마한 기독교 학살이 있었습니다. 공산화 과정 가운데 2,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 그 외에도 4,5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칼을 가진 그 붉은 말, 그것을 공산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큰 칼, 대학살을 상징을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는 곳마다 큰 칼이 뒤따릅니다. 대학살이 있었어요. 소련을 세웠었던 레닌,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교회로부터 파괴해야 된다. 프루시초프는 이렇게 또 말했었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없앤 이후에 마지막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를 TV에서 보여준 이후에 처치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스탈린은요, 크리스천들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은 통계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입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해요. 하나님 부인합니다. 사람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생명이든 돼지의 생명이든 똑같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죽여왔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는 그래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북한이 그래요. 24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정치 정당은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정당이 지속적으로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 폐쇄법인 겁니다. 교회는 절대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정당 정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이념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삼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기준하여서 모든 선악을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좌우를 분별하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미혹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무수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은요, 주께서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또 구원하시겠다 약속도 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 성경은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 살아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분노와 한숨, 낙심, 좌절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또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구절 안에요 기도하라는 단어를 일곱 번이나 거듭 말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되 중요한 것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정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헬퍼, 파라클레이타스,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오니 오시옵소서. 성령 오셔서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바라보아야 해요. 기록하기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 언제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영생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여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지켜오셨고 다스리셨으며 또 특별한 복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북한과 또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에 삼켜지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될 거예요. 지켜내셔야만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건데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우리가 항거하고 싸우면 지켜지는 걸까요? 천만인이 뜻을 합하여서 함께 모이면 정말 뭐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 로마 권력에 맞서서 싸우셨었나요? 불의한 판결을 내렸었던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항거하셨었나요?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 이거 분명히 잘못된 제도,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집권자들과 싸우라고 교회를 선동하고 가르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사람을 모아서 힘과 세력을 키워서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자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 민족, 불쌍한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짐과 함께 대한민국도 복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선다면,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거룩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권면으로 유다는 너 혼자만 거룩하게 지키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참된 신앙은 나 혼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구원을 위하여서 사명하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다시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에 던져진 자가 있어요. 의심을 넘어서 거짓 교훈에 넘어간 자입니다. 불에 던져졌어요. 이제 곧 다 죽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끌어내다라는 이 단어는 강제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잘 권면해서 설득해서, 그것이 아니라 강제로 붙잡아 이끌어내는 거예요. 소돔성에 그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르게 될 텐데, 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이 이 성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은그적거리는 거예요. 은그적거리다가 이제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할 것 같아요. 그러자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끌어내어서라도 구원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 방탕에 물들이는 자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들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미워하라, 두려워하라, 긍휼히 여기라. 먼저 무엇을 미워해야 될까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을 미워하라 하십니다. 육체 정욕을 따라 행하는 방탕한 삶, 죄악의 행위를 우리는요 미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두려워하셔야만 해요. 나도 저 사람의 죄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함께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악에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관성이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며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에이, 난 달라. 난 목사야. 난 괜찮아.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일의 때에 주의 교회 안에 거짓 교훈과 또 불경건한 자들이 일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일들에 힘을 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셀리더 여러분들의 보고서나 또 전화를 통하여서도 눈물을 흘려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구원하는 일들을 거침없게 능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실 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는 사명을 거침없게 하시며 흠없이 그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열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도들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 기도, 사랑, 또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긍휼히 여기면서 구원하는 이 사명의 일들을 힘쓰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